욥기 34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의 불의함을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불의함입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모든 악함들이 곧 우리의 악함인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늘 변함이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총, 공의하심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년 반 정도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1년 반 동안 욥기를 봐오면서 여러분들이 그 욥기를 봤을 때하고 또 보지 아니했을 때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나 또 신앙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그런 느낌이 드는가, 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그 문제라는 걸 제가 좀 아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자기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귀찮아서인지도 그럴 것이고 또 별 필요성이 없다, 아마 그런 생각도 있어서 자기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죠. 설교라는 것도 듣고 그걸로 끝내는 그런 수준이 거의 다지. 설교를 가지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번거로운 일들은 아마 하지를 않을 겁니다. 욥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상태였다면은 뭐 욥기를 볼 때나 보지 아니할 때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마 없을 거예요. 욥기를 보지 않을 때에도 뭐 생각하는 것이 없고 욥기를 보고 있을 때에도 생각하는 것이 없고 아무 생각 없는 것은 뭐 똑같겠죠. 그러니까 달라질 것도 없고 없다, 뭐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보다도 어쨌든 성경을 좀 지독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파고들여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그렇죠. 저는 욥기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기보다도 기존의 생각이 더 확고하게 굳어졌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인간의 생각 밖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산도 안 되는 것. 인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더 크게 실감이 되어지고 또 굳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얄팍한 생각까지는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 쉽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어떤 난점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제 보면서 제가 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들을 통해서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걸려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그 어떤 그 습성들, 그리고 인간의 속성들, 이러한 것들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고난을 받고 또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 받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죄 지은 것으로 비난도 받고 있고 또 회개하라는 이런 그 말을 들은 욥을 통해서 이 새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식이 십자가와 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여기 놀라운 그런 이제 사실로 또 다가왔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죄 지은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히려 그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거 예수님이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욥기를 통해서 참 확실하게 드러나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 생각을 하고 인간이 바라고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은 욥기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도무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기 전과 욥기를 보면서 달라져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하나님은 없더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욥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참 그 이상하다.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내 생전 처음 들어본다. 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또 사실이거든요. 오죽했으면은 욥도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당황했겠습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걸로 치면은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가는데 전혀 알지 못한 길로 들어서는 좀 그런 기분도 있어야 되죠. 예상했던 길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욥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좀 그런 그 생각들, 좀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다. 내게 만약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게 수상하다. 좀 그런 결론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죠. 제가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없단 말을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누구도 복받을 자격이 없다.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란 그 자체가 복을 받을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근데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기 온통 집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까? 그건 욥도 예외가 아니었고 욥의 친구도 예외가 아니었고 엘리후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욥은 자기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고 새 친구야 뭐 이제 회개한 복받는다는 그런 전형적인 종교인의 그런 생각을 드러내줬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 엘리후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엘리후까지도. 그 앞에 33장 27절 봐보십시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욥이 자신이 범죄했고 또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욥을 구덩이에서 이제 건지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늘 어떤 인간의 관심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죄이다 이렇게 출발한다면 인간은 늘 무엇이 나를 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 늘 그 관심에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시작하는데 인간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어떻게는 내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지? 늘 그런 관심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늘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간 생각에 욥기에서 일한 하나님이 안 맞는 거죠.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성경에서 희망적인 방법을 잡고 길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인간에게도 복받을 자격이 있긴 한데, 다만 잘못한 게 있어서 복이 보류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난 말이에요.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보십시다. 그 내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인데, 그 엘리후를 보면은요, 참 욥으로 하여금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데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발 이렇게 좀 말해라. 네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되어라.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 욥에게 제발 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었다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냐 당신이. 근데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조차 하지 않은 당신은 악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죄 지었다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 그런 말도 안 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 악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의롭다고 한 욥을 두고 또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엘리후가 볼 때 욥이 참 무식한 거예요. 저건 뭐 하나님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무식하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고난받는, 어려움 당하는, 고통 당하는 그런 처지 있으면서도 자꾸 자기를 의롭다고 하니까, 자기 옳다고 하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인님도 모르고 있는 그런 무식자다 이렇게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 36절에서 또 욥이 이런 말까지 해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악인 것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신 그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좀 고난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고난 받아라. 결국 욥에 대한 엘리후의 요구는요, 제 말 좀 잘해라, 그 말, 말 좀 잘해라, 그거예요. 좀 옳은 말 좀 하자, 그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은 제가 죄 지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게요. 근데 엘리후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으로, 뭔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욥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욥이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고, 욥을 이제 그런 신앙인으로, 자기를 죄인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권한 줬다, 교육의 차원에서. 그게 엘리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욥이 엘리후와 기대한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권한을 준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권한 좀 받아봐, 끝까지 시험 받아야 돼,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욥이 자기 입장에서 엘리후의 그런 말을 맞다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욥이 처음부터 신앙이 엉망인 상태에 출발했다 혹시 몰라요. 그런데 욥은 처음부터 거의 완벽한 신앙인으로 출발을 합니다. 완벽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자식과 재산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받을 때 원망하게 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 주어진 고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했을 때 시작된 고난이었어요. 욥이 온전해, 저 사람 참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인정된 그런 수준의 신앙을 했을 때에 받은 고난이란 얘기죠. 그래서 고난이 자기 죄로 인한 것임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입장이었어요. 도무지 내 죄 때문이라고는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는 늘 어떤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타인에 대해서도. 가령 그 지진으로 인해서 뭐 수많은 희생자가 난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싸우니 다시는 범죄한테 이렇게 말해라.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우는 그래요. 욥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게 신앙이 좋아진 것.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엘리우가 무식자 같아 보여요. 욥보다도. 그리고 엘리우가 모르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입술로 죄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복받을 자격이 있는 그 존재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옳은 말을 해도요. 복받을 자격이 생긴 인간이 못 돼요. 끝까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만 살아있어요. 존재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는가 틀린 말을 하는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저울질하고 맞다 틀렸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우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 죄인입니다. 다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넘어서 정말로 자기 죄에 대해 알게 된 신자로서 아예 나는 복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신자됨이에요. 난 죄인 그래놓고는 복 주세요. 그건 죄인이 아닌 건 죄인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예 난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평안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심판받을 저주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지면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긍휼이고 은혜의 결과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 때문이었다. 이렇게 다가와져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있어. 이걸 아는 게 자기 죄인임을 아는 신앙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우는 정말 신앙인이 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욥이나 새 친구나 모두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과 은혜 그 안에 있다는 현실 그게 우리 현실임을 눈을 뜨지를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욥도 고난이지만 현실은 긍휼 안에 있는 것이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 은혜 지금 붙들려 들어와 있다는 것. 그 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욥이 어떤 말을 하지 어떤 행동을 하지 여기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신앙을 저울질하고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시절이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가. 근데 고난받기 전에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뻔한 것이죠. 욥이 누렸던 풍족함. 풍족한 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시절에는 얼마든지 야 하나님 내게 함께 있어.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뭔 풍족한 걸 통해서. 근데 고난이 오면서 모든 깨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게 사라지면서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 같고 은혜와 사랑 떠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로 돌아오고 싶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누린 과거 그게 그리운 것이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사랑과 은혜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가 좋다. 과거를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욥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걸 다시 볼까요? 29장 2절 보십시다. 29장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한다. 생각이죠. 고난의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 욥의 마음이나 또 자기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를 자기의 환경에 풍족함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호하시면 풍족한 삶을 살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고난과 빈궁한 삶을 산다. 그 생각이었어요. 그게 뭐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때 29장 3절 보십시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완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 네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만족과 평안 그 시절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기를. 과거의 영광과 만족과 평안들. 이러한 욥에게서 드러난 잘못됨이 자기 영광에만 모든 관심이 있고 또 그 영광은 어떤 눈에 보인 세상 것으로 주어지고 누리고 또 하나님 그걸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욥의 크나큰 오류라는 사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영광,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평안 온통 내 거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거. 여기에 관심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 이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 이걸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우가 과거를 회상한 요의 말을 들었다면 이왕 충고할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인으로 고백해라 이 말보다도 하나님은 욥 당신과 우리 영광을 위해 일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영광을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죠. 그게 하나님 정말 아는 것이죠. 물론 그런 말을 한다 해가지고 욥이 달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말이 훨씬 더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어떤 옳은 말을 해줘도 설득당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던져줘도 설득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 읽어보고 설득당하는 거 안 당해요. 설득이 안 돼요. 그만큼 인간 똥꼬집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완악함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로도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우가 분명히 하나님이 맞는 말을 하거든요. 맞는 말을 하는데 욥에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 말에 설득이 안 되죠. 그 3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네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욥이 당신이 좀 조금이라도 생각이랑 있다면 좀 네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욥이 참 많이 답답한 거죠. 옳은 말을 해주는데도 받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엘리우 답답을 좀 알아요. 제가 늘 경험하니까. 결국에 이 엘리후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그 증거한다는 거, 또 어떤 믿음이라는 거, 사람이 생각이 뭔가 달라지고 바뀐다는 거, 이러한 것은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 이걸 이제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말로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욥이 듣질 않으니까 나 당신 무식해. 이렇게 몰아가 버린 거예요. 그 34절 또 다시 볼까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엘리후 자기 말 다 듣는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사람 다 듣는다. 내 말을 듣는다. 근데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건 슬기롭지도 않고 지혜롭지 않은 무식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엘리우드는요, 옳은 말로 욥을 설득을 하고 자기 말을 받아들이도록 굴복시켜보겠다고 힘을 쓰는데 모두가 허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의 세계는 맞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이 바뀐다, 이건 맞지를 않아요. 인간이 인간을 고치고자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도의시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들이 엘리우 같은 착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사의 의무를 교인의 문제를 고쳐주는 것으로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인에게 문제가 보이면은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희적하면서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요구를 좀 많이 하죠. 근데 그건 목사 일이 아닌 것이거든요. 교인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복음만 바르게 전한 복음이 인간의 문제를 다 끄집어냅니다. 목사 끄집어내는 게 복음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다 할지 안 해도 복음을 내놓게 되면 복음이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드러나는 문제에서 자기 악함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서 아, 나는 복받을 자가 못 되었구나,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능력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고 이루실 문제를 사람이 자기 말로 이루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설득된 사람이 누가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에 설득되어가지고 십자가를 믿게 되고 자기 죄인됨을 알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죽고 사흘만 다시 산다,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예수님 죽으면 자기 수가 다 허사가 된다, 그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우리를 실감을 하고 늘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함에도 그 말에 내가 설득되지를 않더라고 우리가 느끼면서 이런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하고 있는 건 성령의 능력이구나. 내 지혜도 아니고 내 총명도 아니고 누구 말이 어떤 듣기 좋아서도 아니고 온전히 성령의 역사심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경험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인 자꾸 이 교인 설득하려고 하죠. 11점이 창고에가 넘치도록 복 주신다,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뭐 복받는 이런 식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의 구원은 그 누구의 말로 인해서가 아니고 성령 역사로 되어진다는 사실만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인 저도 그래요. 내 설교에 무슨 힘이 있다거나 무슨 능력이 있다거나 그렇게 안 믿습니다. 요즘 하도 그 엉망인 교회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것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봤는데 우리 교회는 십일조가 없습니다. 흥 강요가 없습니다. 뭐 봉사 강요도 없고 목사 권위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참 많아요. 소위 건전한 교회라는 것도 많죠. 그것도 교회 아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소위 이제 건전하고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보여줘가지고 오게 하겠다. 그럼 교회 아니죠, 그것은요. 그것도 종교단체인 것이죠. 교회는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존재합니다. 그게 있어야 교회거든요. 하나님 긍휼하심. 기독교인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바 그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기에 우리 모든 고백과 생각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욥기는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또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 우리 생각 구원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욥기 자체가. 이것 때문에 욥이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또 복에 대한 생각 다 무너지고 엉키면서 도무지 하나님 알 수가 없다. 그게 욥의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 이것보다도 도무지 하나님 모르겠다.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엘리우는 지금 누구보다 하는 잘 안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 말 듣지 않은 욥을 또 욕하고 말이죠.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도 해요.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자기 죄에다가 기본에다가 반역까지 더 이제 올리는 거 더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 우리와 어울려 말은 이제 친구들과 엘리우가 있는 그 자리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손뼉을 친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옳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막 손뼉을 쳐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욥이 옳다고 하지 않은 데서 욥 혼자서 그러고 있어. 너는 지금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드러난 게 뭐냐면 누구 하나 인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또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욥기를 통해 드러난 현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과 지식은 차고 넘치는데 정작 하나님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는 거. 믿음의 세계도 모르는 거. 그걸 욥기를 통해서 이 땅의 현실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현실 속에 들어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욥기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은 욥기는 우리에게 또 나를 보는 뭐 거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정치인 얘기 전혀 안 하는데 그 전원책이라고 아시죠? 전원책. 그 한국당이 지금 무슨 혁신의원인가 뭐 그런가 보다. 네 사람이 엊그제인가 보니까 한국당의 의원들한테 다 거울 한 개씩 주고 싶다. 자기를 보라고. 자기를 보고 알아서 나가라. 하냐. 그런 아마 얻을 거예요. 그 전원책 그분이 착각한 게 인간 자기를 안 봅니다. 아무리 맑은 거울을 줘도 안 봐요. 거울 가지고 딴 사람 비추려고 하지. 자기를 안 봐요. 우리가 성경을 거울이라고 하고 욥을 우리 거울이라고 하죠. 우리는 욥을 통해서 나 안 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과 저주에 합당한 자라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욥의 고난은 고난이고 난 끝까지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그 유익 나의 잘된 나의 만족 늘 이것만 내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아,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성령이 일하신 활동하심을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늘 신자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욥기가 아직 좀 남아있는데 계속 바가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알았던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세계나 또 복의 세계나 모든 것들이 좀 기본적 기둔이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정말 복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은총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새롭게 좀 봐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으로 이미 복의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요. 신자라고 하는 게. 때문에 복을 따로 구할 이유가 없는 게 신자예요. 그럼에도 복이 나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복된 현실 우리가 보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성경을 통해 낱낱이 까발려지고 그렇게 해서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 심판과 저주만 합당한 자, 늘 그런 결론을 안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결론을 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신을 보세요. 천국에 딱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마 나를 보면은 천국 물 건너갔다. 아마 그렇게 여겨질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니까. 근데 분명히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천국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게 복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그래서 욥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내막을 모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변화 없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그거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인내가 되는 거죠. 욥에게 있었던 것도 다 날라갔지만 그 친구들이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있던 것 사라지고 없을 것들밖에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 그렇게 보면은 이 땅에 뭔가 있고 없고 정말 무의미한 거죠. 또 있고 없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오직 그게 우리 답이에요. 그 답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건 되는 겁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답이 있는 세계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욥을 보이신다. 그리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누리고 싶은 것들 늘 그것들은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가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복으로 답으로 존재한 주님께 모든 소망과 희망이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몇 년을 예수를 믿었던 돌아보면은 헛되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만큼 남겨놓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답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욥과 같은 혼란과 당황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불평과 불만과 한숨이 나온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붙들림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인도받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 오직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게 하셔서 평생토록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 믿음의 길로만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